오늘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상처와 아픔과 연약함들을 다 치유해 주시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마지막 부탁이자 명령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19절 그리고 22절입니다. 19절 보시면 맨 끝에 보시면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그리고 22절 후반부에도 보시면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나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헌신했을 그때 이 표현이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에서 11절 보시면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어떻게 해요? 따르니라. 처음 예수님 만나고 사명 부여받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승천을 앞두시고 마지막 부탁 명령을 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즉 예수님은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리고 마지막 부탁할 때까지 일관성 있게 부탁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라야 된다. 3년 동안 그 훈련시키신 거예요. 예수님을 잘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연단시키셨고 가르치셨고 훈련시키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요청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지난주 예배 후에 제가 문자 하나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으니 문득 제가 왜 사는지, 제가 일하고 돈 벌고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의 끝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부자가 되거나 유명한 사람 되기 위해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 발견하고 주님을 따르는 소명의 삶을 제대로 살고 싶습니다. 요즘 참 많이 불안했습니다. 지금 제 일이, 제 삶의 모습이 주님을 제대로 따르는 모습인지 돌아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다 죽기 원합니다. 정말 귀한 고백입니다. 이 형제님의 고백처럼 아마 이곳에 앉아있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인생 한번 살 때, 예수님 믿을 때 제대로 한번 소명 따라서 예수님을 잘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리라. 그런 마음, 그런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소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세 가지 지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를 때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첫 번째,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의 마음 잃지 않기.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세 번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니? 세 번이나 물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 잘못과 그 죄를 씻어주시고 또 만회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또 중요한 목적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라야 돼. 너는 이제 소명의 삶을 제대로 살아야 돼. 라고 새 사명을 주실 때 점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무엇을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점검하기 원했습니다. 사명의 길을 따라갈 때,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쫓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해?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 그럼 됐어. 내 양을 먹어라. 그리고 나를 쫓아. 나를 따라와. 라고 소명을 주셨습니다. 사랑의 마음 있으면 다른 모든 것 좀 부족해도 됩니다. 우리 주님은 다른 것 묻지 않으셨습니다. 스펙이 좋은지 묻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지혜가 많은지, 얼마나 실력이 좋은지 묻지 않으셨습니다. 뭐 물으셨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의 마음을 질문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마음 있으면 다른 부족한 것들은 채워넣으면 됩니다. 훈련하면 됩니다. 기도로 구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사랑의 마음 잃어버리면 다른 모든 것 갖고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부질없습니다. 오히려 사랑의 마음 잃어버린 채 능력 있고 실력 있고 스펙 좋고 지혜 많으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소중한 도구가 아니라 사람들을 해하고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살인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라는 그 질문에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주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사랑 마음, 이웃 사랑 마음 이 두 가지를 늘 견지하고 유지하지 않으면 예수님 따라가는 삶은 변질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 역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실력과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가진다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능력 좋고 실력 좋고 천사의 말을 해도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지식이 충만해도 심지어 자신의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자신의 몸을 불사를 정도로 희생정신이 투철해도 그 마음의 동기가 사랑이 아니라면 이 모든 것은 무익하다고 소용이 없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고 있는 사역자로서 제 자신을 긴장하게 만들고 옷깃을 여미게 만드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 주변을 둘러보면 아마 여러분들도 언론을 통해서 자주 접했을 것입니다. 주변에 실력 있고 능력 있고 기적이 나타나고 은사가 넘치는 사역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소식이 들려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졌습니다. 양떼들을 향한 사랑이 변질되었습니다. 그 사랑이 없어지니까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반대로 실력이 좀 부족하고 능력이 출중하지 못하고 은사가 탁월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을 끝까지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성도를 향한 그 양떼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늘 유지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목회자들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과 같은 평신도 삶의 각자의 위치에서 모든 것이 주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 사람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면 변질됩니다. 왜곡됩니다.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대학부에도 지금 의대생들, 간호생들 많이 있지만 의사들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잊어버리고 사람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환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봅니다. 그러면 의료사고 나는 거예요. 나의 치료가 필요한, 나의 그 사랑이 필요한 환자로 보지 않고 환자가 많이 오면 올수록 내가 돈을 더 많이 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 그 의사는 변질되는 겁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직원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그들은 나의 고용인에 불과합니다. 내가 성공하고 내가 돈 많이 벌 수 있는 수단과 도구로 전락해버립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장님,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나의 이 사업을 통해서 고용을 창출하고 우리 직원들이 월급을 받고 그 돈으로, 그 물질로 우리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좋은 섬김의 장을 내가 마련해 주겠다,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사를 경영하면 노사관계에 갈등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흔하진 않지만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학교 선생님들, 학원 선생님들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에 또 선생님들 많이 계시죠? 학생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이 교직은, 내가 가르치는 현장은 그냥 단순히 돈벌이 수단입니다. 그냥 직장이에요. 안전된 직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한 교사분이 계셨는데 매일 큐티하고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저에게 붙여주시는 얼마 안 되는 이 초등학생들 정말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목자의 심정으로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던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한 번은 간증을 하시는데 자기 반에 이제 새로 반편성이 됐는데 남학생 한 명이, 키 큰 남학생 한 명이 5학년짜리 맨 뒤에 앉아서 무슨 얘기를 하면 늘 소리를 지르고 큰 목소리로 과도하게 네 그러고 아니요 그러고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1학년 때부터 선생님한테 지적을 받은 거예요. 반에서도 왕따예요.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하는 게 사랑의, 애정의 결핍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데 선생님들이 그걸 못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품은 거예요. 그때도 이제 종례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네! 아니요! 그래서 옆에 친구들이 아, 쟤 또 뭐야? 막 이러는데 선생님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야 누구야? 너 목소리가 너무 우렁차구나. 너 한번 일어나서 녹음 해봐. 목소리가 너무 맑고 투명하고 우렁차. 근데 얘가 갑자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 내 목소리가 우렁차다고? 일어나서 노래를 불렀는데 노래를 잘 불렀어요. 그러면서 노래가 딱 끝날 때 얘들아 우리 다 같이 박수! 박수를 막 쳤어요. 그러니까 박수 치는 애들도 어? 진짜 잘하는가? 이렇게 박수를 친 거예요. 얼떨결에. 근데 그때 이후로 이 친구가 노래 잘 부르는, 우리 반에서 노래 제일 잘 부르는 학생이 된 겁니다. 표정이 밝아졌어요. 선생님을 잘 따르게 됐어요. 하루는 이 학생의 엄마가 선생님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선생님, 우리 애가 1학년 때부터 학교 가는 걸 그렇게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5학년이 되더니 학교 가는 것이 너무 즐겁대요.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선생님을 너무 좋아해요.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그 간증을 하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유지될 때 우리 모든 삶의 현장이 예수님을 따르는 소명의 온전한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이 가운데 학생들이 많이 계시죠? 우리가 왜 공부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장차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섬기기 위한 도구로 주님 나의 이 공부와 나의 이 취업 준비와 나의 이 모든 노력이 쓰이게 해주십시오. 그 사랑의 마음으로 준비한다면 나의 이 준비 과정도 결코 고단할 리 없을 것입니다. 늘 우리 안에 사랑의 마음이 있는지 점검합시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 그 마음이 식어져 있다면, 일에 치여서, 사역에 치여서 그 마음이 사그라들면 비판만 남습니다. 원만만 났습니다. 불평만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기 리더, 간사, 팀장들, 교회 곳곳에서 섬기는 많은 분들,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함께 동역하는 지체들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 유지한 채로 섬기고 있습니까? 저는 청년부 시절에 그 마음이 너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교회를 향한 비판 의식이 너무 가득했어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제가 신학교 갈 때 분노가 있었어요. 한국교회에 대한 분노가 있었어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냐 하면서 기성세대에 대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외람된 표현이지만 바꿔놓고 싶었어요. 제가 그냥 뒤집어 엎고 싶었어요. 그런 막 분노를 가지고 신학교에 딱 입학을 했어요. 제가 1학년 2학기 때 우연찮게 한 선배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저보다 한참이나 어른이 되시는 목사님이신데 우연찮게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그 분노가 제가 폭발한 거예요. 목사님, 한국교회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제가 이거 뒤집어 놓고 개혁하려고 제가 신학교 입학했어요. 제가 왜 그때 그런 얘기를 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지금도. 근데 그분이 정말 정말 저를 아끼는 마음으로, 이사무엘 전도사님, 전도사님 속에 불이 있네요. 귀한 열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을 조금 수정하면 좋겠어요. 그 방향이 제대로만 뻗치면 주님이 귀하게 사용하실 것 같아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교회는, 성도들은, 기성세대는 비판한다고 바뀌어지지 않더라고요. 사랑할 때, 사랑으로 품을 때, 그때서야 바뀌어지더라고요. 제 말씀 꼭 기억하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탁 하시고 떠나가셨어요. 제가 그때 진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해머로 머리를 땅 한 대 얻어맞는 것 같았어요. 아, 그렇구나. 내 속에 사랑이 없었구나. 내 속에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상실된 채로 비판하고 분노하고 비평하고 개혁하려고 하둥바둥 애를 썼구나. 그러면서 제 자신의 모습을 돌아봤습니다. 아, 그렇지. 맞아. 내가 예수님 믿고 주님을 따르기로 했던 것도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정죄하고 너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너 나를 따라야 돼! 라고 하지 않고 말없이 기다려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끝까지 나를 참으시고 안으셔서 그 사랑에 감복해서 내가 주님을 따른 것이었지.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니라. 무엇으로 죄를 덮어요? 사랑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사랑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쫓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따라갈 때 기억해야 할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이야기를 하십니다. 18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의 과거는 어땠습니까? 베드로가 젊었을 때는, 옛날에는 스스로 띠를 띠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 다녔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너의 욕심대로, 너의 욕망과 야망대로 무언가를 의욕에 넘쳐서 뭔가를 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미래에는 네가 신앙이 성숙하면 남이 내게 띠띠우고 네 팔을 벌릴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19절에 해석이 나와 있죠. 이 말씀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예언대로 팔을 벌려 십자가에 달려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내가 예수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두 팔 벌려 죽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했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의욕에 넘쳤던 사람이었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따를게요 라고 말하면서도 부인했고 혈기가 넘쳐서 칼을 빼어서 말고의 귀를 내리치기도 했고 주님 저 무리를 걸어볼게요 하면 무리를 걷다가 바람을 보고 믿음이 없어져서 물에 빠지기도 했고 의욕에 넘치고 열정에 넘쳤지만 결국 자기가 원하는 대로 늘 되지 않고 실패를 거듭했던 사람 베드로였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과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어떻게 변합니까? 수동적인 삶으로 바뀝니다.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두 팔을 벌려 철저하게 수동적으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삶을 삽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표현대로 예수님 뒤로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어떤 삶을 삽니까? 우리가 우리의 고집을 주장하고 우리가 먼저 주님 앞서 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어서 오세요. 주님 빨리 오세요. 제가 정해놓은 이 길, 내가 가고 싶은 이 길, 주님 빨리 오셔야 돼요. 지금 뭐 하고 계세요? 급해요, 급해. 베드로가 그러했고 우리도 얼마나 자주 그러합니까? 하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삶입니다. 주님이 가라 하실 때 가고 주님이 멈추라 하실 때 멈추는 철저하게 피동적이고 철저하게 수동적인 삶, 그 삶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한참 은혜를 받고 뜨거웠을 때 기독교 서점에 가서 책 한 권을 딱 살펴봤습니다. 그때 제가 음악을 전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좋은 훌륭한 찬양 사역자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한국교회에서 귀하게 사역하던 한 찬양 사역자의 간증이 적혀있는 책이 발견된 거예요. 아, 이걸 읽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딱 책을 읽는데 서문에 그분이 썼던 글 중에 기억에 남는 글이 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썼냐 하면 저는 예수님을 믿은 후에 이때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된 적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10대였잖아요. 한참 은혜 받고 막 기도하면 하나님 다 응답해 주셨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바라고 마지 않던 정말 그 위대한 찬양 사역자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예수님 믿은 이후로 내 마음먹은 대로 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오, 이상하다. 기도하면 다 되던데. 그때만 해도 철이 없었어요. 그때만 해도 너무 어렸어요. 지금 30년이 지난 지금 돌아보니까 그 말씀이 진리였습니다. 저도 뒤를 돌아보니까 제 마음먹은 대로 된 적이 진짜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늘 예상과 달랐고 늘 바라는 곳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늘 인도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때는 참 힘들었지만 돌아보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저는 진작에 타락했을 것이고 진작에 무너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무엇입니까? 내 고집을 관찰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쫓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무엇입니까? 나의 욕망을 관철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내 뜻을 겸손히 내려놓고 주님을 기꺼운 마음으로 쫓는 수단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이후에 함께 부를 찬양인데요. 이 찬양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내 욕심은 빨리 뭔가 가고 싶어요. 주님 손 붙잡고 주님 어서 오세요라고 하고 싶지만 참된 제자의 삶은 무엇입니까? 빨리 가고 싶어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열심이 특심이어도 우리 열정이 가득해서 너무 뜨거운 마음 가득해서 주님을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점검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철저히 주님 뒤에 가게 해 주십시오.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삶. 그래서 주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제자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에서 기억해야 할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비교하지 않기. 베드로는 이제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아멘하고 가면 되는데 베드로가 손들고 주님께 질문합니다. 수업 딱 끝났는데 손들고 선생님 질문 있는데요 하는 사람 굉장히 얄밉잖아요. 베드로가 똑같이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무슨 질문하고 있습니까? 자,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딱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 뒤에 한 사람이 더 있어요. 이름이 나오진 않지만 그 제자, 사랑하시는 그 제자 누굽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당사자입니다. 요한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손들고 질문합니다. 예수님, 저는 이제 앞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고 스스로 띠띠지 않고 다른 사람에 이끌려서 내 팔을 벌리면서 사는 인생 알겠습니다. 아멘.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했는데 요한이 궁금한 거예요. 주님, 요한의 미래는 요한에 대한 계획은 뭔가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우문현답을 하십니다. 자,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요한 상관하지 말고 너나 잘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나 잘하세요.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말고 다른 사람 어떻게 될 건가 신경 끄고 너에게 맡겨진 사역과 미래와 계획 거기에 충실하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의 부르심이 있고 요한은 요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사역은 다릅니다. 실제로 교회 사적으로도 그랬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시고 또 뒤에 서신서를 보시면 베드로는 목회자가 되었고 요한은 예언자가 됩니다. 베드로는 수천 명을 회심시키는 대중설교가자가 되었고 요한은 저술가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저술가가 되죠. 베드로는 고난을 받으며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하지만 요한은 제자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삽니다. 그리고 평안하게 죽습니다. 예수님은 충동적이고 외향적인 베드로도 사용하셨지만 내향적이고 섬세했던 요한도 사용하셨습니다. 각자 은사가 달랐기 때문에 소명도 다릅니다. 사명도 다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같은 어부 출신이고 같은 동네 출신이고 같은 친구지만 사역과 사명의 길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무엇이 더 소중하고 무엇이 더 미천한 것 전혀 없습니다. 각자의 사명이 다를 뿐입니다. 요한의 삶을 베드로가 살 수 없었고 베드로의 삶도 요한이 살 수 없었습니다. 비교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는 비교하려 했습니다. 예수님, 쟤는요? 신경 쓰지 마. 내가 너에게 부여한 그 사명의 길, 그 길만 바라보고 묵묵히 따라오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6절을 보시면 고린도 교회 당시에 아볼로파, 바울파가 둘이 나누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설왕설래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바울은 자신의 은사가 교회 개척의 은사가 있었어요. 씨를 뿌리고 심는 은사가 있었고 아볼로는 진득히 앉아서 성경 공부하는 은사가 있었어요. 각자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동역자다.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르게 사용하셨다. 그런데 너희들을 이렇게 왜 갈라져서 나는 바울 편이고 나는 아볼로 편이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는 한 동역자다. 비교하면 안 된다. 함께 사랑으로 동역해야 된다.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길 묵묵히 걸어가면 감사할 뿐이라고 바로 정리를 해버립니다. 제가 대학부에서 사역하고 있는데요. 우리 대학부 사역자들 진짜 환상의 팀워크를 이루고 있습니다. 서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달라요. 근데 정말 환상의 팀워크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부 일전에 양석현 목사님은 탁월한 행정력, 조직력, 기획력의 소유자입니다. 한눈에 딱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합시다가 딱 답이 나오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진의 김성환 목사님은 늘 뒤에서 묵묵히 네,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완전히 스펀지 같은 사람이에요. 다 받아줘요. 우리 삼진의 이혜진 전도사님 여성 리더십의 진가를 지금 발휘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 마치고 뒤에 또 광고 시간 이런 거 보면 그 썰렁한 유머를 개발하기 위해서 막 기도하시고 그 삼진을 딱 사랑으로 안으시는 여성 리더십의 진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사진의 유희성 목사님 가장 최장신이시고 가장 잘생기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낮아지실 줄 알아요. 그래서 머리를 다 밀어버렸어요. 스스로 낮아지는 삶을 우리에게 맞추기 위해서 머리를 다 밀으시고 목사인데 멀리서 보면 스님처럼 막 다 밀으시고 그리고 아이디어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꾸준 일을 다 하세요. 우리 찬양팀의 김준영 목사님 얼마나 랩을 또 잘하시는지 언뜻 보면 가장 형님 같지만 가장 막내거든요. 넉넉한 리더십으로 저희들이요 정말 사랑으로 품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누가 피곤하고 지쳐서 힘들면 그 일들을 서로 내가 감당하는 환상의 팀워크를 이루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제가 썰렁한 유머를 할 때마다 이를 질끈 깨물면서 웃어줘요.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성숙한 분들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따를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비교의식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독특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것에 감사하시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십시오.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동역자이심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나는 왜 빨리 순교하고 쟤는 왜 끝까지 살아남아야 돼요? 라고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야 쟤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따라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10년 전에 제가 받았던 편지 두 통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노량진 고시원에서 고시촌 사역을 6년 정도 했습니다. 그때 고시촌 친구들에게 새벽에 그 참 경제적으로 어려운 친구들에게 아침밥을 주는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고시 준비하는 많은 청년들이 교회에서 주는 아침밥을 먹고 힘을 내어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예수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나와서 참 감사한데 2008년 3월에 헌금 봉투 안에 편지 두 통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아침밥에 쓰여졌던 재정이 한 1년에 2천만 정도가 되는데 모두가 다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 첫 열매, 첫 월급을 헌금한 재정으로 다 운영이 됐었어요. 그때 편지 두 통이 동시에 발견이 됐는데 첫 번째 편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전해드려야겠다는 생각에 죄송하지만 친구 연습장이 글을 남깁니다. 얼마 전까지 예배드리고 새벽밥 먹던 수험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법원에 출근하는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언제나 좋은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목사님, 새벽마다 밥해 주시는 권사님들께 늘 감사한 마음을 가졌지만 아쉽게도 전 어느 부서에도 등록하지 않고 늘 손님처럼 교회를 드나들며 준비하신 말씀과 새벽밥을 받아 먹기만 했습니다. 부끄럽게도 아침에 설거지 한번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눠주시는 풍성한 사랑과 말씀을 경험하면서 앞으로 저도 평생을 늘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사는 인생이 되기로 다짐했습니다. 새벽밥을 먹으면서 마음으로 약속했던 한 가지, 첫 번째 열매가 생기면 많은 꿈꾸는 이들을 먹이는 이곳에 드리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기억하고 첫 월급을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 늘 최고의 선물로 맞아주신 교회와 항상 위로와 도전의 말씀을 선물로 주신 교육자님들, 무엇보다 몸과 마음을 든든하게 채워주신 권사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꿈꾸다 지친 마음과 몸을 위로하고 채우시는 여러분의 나눔 속에서 또 다른 꿈들이 다시 일어서게 될 것을 믿고 또 그 꿈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편지였어요. 두 번째 편지가 다른 편지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 청년입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이 다 되도록 시험에 붙지 못해 제 길이 아니라 생각하고 지금은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시험에 떨어져서 많이 낙심했지만 지금 다른 길을 찾고 보니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저를 조금 더 온전한 모습으로 만드신 것을 느낍니다. 비록 공직의 꿈은 이루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찾아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결코 낙망하지 않습니다. 노량진 고시원에 있을 때 아침밥을 먹으면서 권사님들과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때 공무원이 되면 첫 열매를 꼭 공직을 꿈꾸는 청년들의 아침밥을 위해 쓰겠다고 하나님과 약속했습니다. 비록 제가 공직의 꿈을 이루진 못했지만 지금의 직장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라는 것을 압니다. 아직 일한 지 한 달이 채 안 돼 얼마 되지 않지만 공직을 꿈꾸는 청년들을 위해 써주세요. 제 의의가 드러날 것 같아 이름을 밝히진 않겠습니다. 매일 새벽밥을 지으시는 권사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합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시험에 떨어져서도 영광 돌립니다. 베드로는 순교해서 주님께 영광 돌렸고 요한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영광 돌립니다. 사명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발견하고 묵묵히 비교하지 말고 주님, 제가 주님을 끝까지 잘 따라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 말씀 기다립니다. 주님 손에 내 삶을 드립니다. 비교하지 않고 사랑의 마음 가지고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주님의 빛으로 밝혀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결코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 말씀 기다립니다.
주님의 말씀 기다립니다.
주님 손에 나의 삶을 드립니다. 제가 주님을 온전히 올곧게 쫓기를 원합니다. 너에게 사랑의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주님 저에게 주님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순전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어서 비교하지 않는 사명의 길 올곧게 쫓아갈 수 있는 마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너는 나를